성경에 보면은 감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155개 정도, 그리고 감사하라는 명령은 33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 감사하라는 명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는 이 감사가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학자가요, 엄숙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특별히 왜 믿는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세계적으로 성자라고 불려진 사람들, 그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고 또 자선을 많이 베풀어서 성자가 된 것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성자라고 불리우는 성 프랜시스나 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많은 자선을 베풀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진짜의 이유는 뭐냐면은 기도와 금식과 자선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그들이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성자의 바늘에 들어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진 않아요. 우리는 형통하거나 잘될 때나 좋을 때 감사하지만은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자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을 보면서 왜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면 내가 들음으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들리는 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방 나라에 멸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떨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담대하게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들리는,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박국은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황폐하고 전쟁의 소리가 들리지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비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시작할 때 기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에는 노래라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나라가 환난에 처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그는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가운데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같은 야다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그건 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발음은 같아요. 그렇지만 철자가 마지막에 끝이 하나가 달라요. 감사라고 하는 야다는 끝에 히브리 말로 자음 해라고 하는 자음이 붙습니다. 그러나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끝에 아인이 붙습니다. 해냐 아인이냐에 따라서 발음은 같지만 감사냐 아니면 아는 것이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무언가를 던지다, to throw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던진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던지는데 뭘 던지겠어요? 감사라는 단어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뭐 나쁜 것을 던지는 것은 아니겠죠. 아마 좋은 것을 던질 것입니다. 뭘 던질까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고백, 찬양의 소리, 고백의 소리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여러분 우승한 사람들 그 축구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귀한 상을 받는 사람들에게 또 박수를 보내잖아요. 때로는 함성을 지르고 때로는 꽃을 준비해서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던지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해서 소리를 지르다, 고백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찬양하다, 감사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 영광과 존귀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고 예배인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를 때 우리는 바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태도가 바라지 못하면 그 감사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재물을 흠량하시는 것입니다. 이 흠량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잘 쓰진 않습니다만은 재물을 드릴 때에 냄새를 맡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구약시대로 말하면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 맡으시고 야 오늘 기분 좋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정말로 그 예배와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똑같은 재물인데요. 어떤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러나 또 어떤 재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다, 역겹다, 그 재물 나는 안 받겠다 진노하시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재물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느냐, 그 드리는 예배와 재물에 어떤 고백과 감사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재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감사 예배라고 하면서 마음에 감사가 없다면, 감사의 재물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흠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소식은 바빌론이 이 유다 나라를 치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주 비관적으로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유다 나라를 징계했던 바빌론 그 채찍도 꺾어버리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한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기다리질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지구촌은 앞으로 강자와 약자 대신에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할 것이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게 패러다임을 다르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야 되죠. 천천히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도 어떻게 합니까? 타자마자 뭘 막 눌러요? 닫힌 버튼을 막 누릅니다. 빨리 안 닫히냐고? 그 잠시를 못 기다려요. 미국에는 간혹 이 닫힌 그 버튼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닫힘. 그래서 먼저 탄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나중 탄 사람이 이거 안 누르면 어떻게 할까요? 막 째려보잖아요. 이거 왜 빨리 안 닫냐고.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누르냐고 막 째려봅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사탕도 그냥 빨리 먹으려고 깨물어 먹다가 이빨 부러져서 병원에 가기도 하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시내를 나갔는데 빨간 신호등 앞에 걸렸어요. 그 신호가 있으면 빨간 불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래도 빨간 불이니까 목사님이 양심을 지켜야 되니까 딱 서 있었는데요. 뒤에 있던 사람이 옆으로 싹 차를 돌려서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손가락질하면서 운전을 그딴 식으로 하려면 집에 가서 애나 보라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 교회 성가대원이에요. 그 성가대원이 자기 교회 목사님 줄 알았으면 욕을 하고 손가락질 했겠습니까? 목사님 집에 가서 애나 보세요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다 왔습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그 운전하는 습관이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빨간불에서 이제 바뀔랑 말랑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나가요. 이게 이제 캘리포니안 드라이브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뀐 다음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급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빨리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집에 와서 애나 봐 쳐다보니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면 안 돼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사람은 교만으로 망하지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자라기 위해서는 수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임신하면은 적어도 열 달은 기다려서 나와야 성숙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야 한 달 만에 너 나와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혹시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해도 그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 안 돼요. 저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들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유다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좋은 미국 땅에서 살게 해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내가 너희를 찢어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뭘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구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어진다. 아, 이 말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다시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50편은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아삽이 썼어요. 자, 이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다윗 시대의 음악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 고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 이 아삽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찬양대를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삽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은 고라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족 속이다. 고라의 후손이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저 사람은 이완용 족속이요, 이완용 후손이다. 그런 말과 같아요. 저 고라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란을 주도했어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 집안이 망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집안을 생각하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시편 51편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때부터 해 지는 때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삽은 그 마음속에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에는 몇 가지 레벨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if 감사가 있다고 그래요. 만약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된다면 나 감사할 거야. 조건이 붙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붙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뭔가를 받으면 내가 감사할 거야. 이거는 기초적인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because 감사가 있다고 하죠.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학교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또 직장에 취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상한 감사는 in spite of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행한 일을 당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환경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아마도 이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셔서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물론 감사하죠. 그것도 해야 됩니다만은 받은 것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자들,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그들이 성자가 된 것은 그들이 환경이 좋아서만 감사한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고통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자의 반열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역겹다, 안 받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소를 드리는 것보다, 그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감사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또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면 때로는 기적도 일어나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만은 거기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 참 결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런데 이 포로로 왔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니까 같은 대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좋게 안 보는 거죠. 아이고 저 포로 저 사람. 그래서 자기들보다도 위로 올라가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의 흠을 잡기로 그들이 눈을 참 부릅 켜고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 요거 됐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섬기는 사람 있으면 요거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런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왕이 멍청하게 그 말을 들었고 그래 그래, 그래서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그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는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달랐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몇 번씩?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사적으로 혹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니까 나 감사할 거야,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재료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먹지 못하도록, 잡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어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요즘에 에이즈와 같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중에 아홉 사람은 제갈 길로 갔지만은 한 사람은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냥 가면 안 되지. 내가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 고쳐준 분에게 감사 인사를 해야지. 그래서 돌아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함으로 그 사람은 육신의 질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했더니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은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세요. 어떤 꼬마가 엄마하고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변에 가서 노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막 쫓아왔어요. 왜 그래? 엄마 저기 갈매기가 죽었어. 저 갈매기가 왜 저렇게 누워있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야, 저 갈매기는 죽어서 하늘나라 갔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참을 생각하더니만은, 아니 엄마 그러면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 왜 자칫 세상으로 집어 던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 갈매기가 땅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나라 갔다고 엄마 분명히 말했는데 거기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늘로 간 갈매기를 던져서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은 우리를 천국 갔는데 지옥으로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리시고, 어떨 때는 뭐 칭찬하셨다가 조금 잘못한다고 막 대부분 벌을 내리시고, 심지어 우리를 천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을 영원토록 붙들어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저 바다보다도 크다고 하는 거죠. 저 미시간에 가면은 미시간 호수가 큽니다. 바다 같아요. 저도 한번 가서 봤더니 이거 뭐 호수 같질 않아요. 근데 오래전에 거기에서 배가 한 척이 파손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영선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수영을 해서 23명을 건져냈어요.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됐죠. 토레 신부님이 LA에서 집회하면서 그때 그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 앞에 앉아있는데, 옛날에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돼서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그때 23명을 건진 아주 영웅과 같은 사람인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기억나는 것도 한 가지 있는데 그 23명 중에 나한테 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하더는 말 한마디 안 하면 되겠습니까? 표현하면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래서 이 땅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